다시 한번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긴 겨울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부터 낮 기온이 10도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긴 겨울 내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환절기가 찾아오는 거니까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건강도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 동남아 캄보디아 땅에서는 선교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선교대원들이 캄보디아에 이제 교회를 또 섬기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또 필리핀 선교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저희는 매해 겨울 기간에는 저희가 섬길 좀 지역을 잘 선정해서 해외 선교로 그렇게 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마음을 같이 해 주셔서 필리핀 선교는 잘 끝났고 캄보디아 선교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주제와도 관련이 있어서 필리핀 선교 때의 사진 몇 장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띄워 주실까요? 네, 이게 이제 인천공항에서 우리 선교대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몇 시간이나 걸렸나 제가 물어봤더니 이게 한번 필리핀 그 마닐라에서 환승을 해서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는데 총 18시간 걸렸답니다. 오는데도 그 정도 시간이 걸렸다 그래요. 참 짧지 않은 긴 그런 비행 여정이었는데 우리 선교대원들 선교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출발하기 직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이게 현지에 도착했는데 현지 악다 부족이라고 부족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악다 부족이 전통 춤을 추면서 우리 선교대원들을 이제 환영해주는 그런 장면을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선교대원들이 선교를 하기 전에 먼저 현지인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선교의 모든 과업을 이제 진행했다는 거죠. 그다음 사진이요. 네, 이게 현지의 어린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선교대원들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사진 한 장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빠르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과 이제 마음을 열고 현지 아이들도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사진 한 장으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요게 이제 또 다른 원주민 마을을 이제 개척하고 그곳에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선교대원들이 지금 건너가는 모습입니다. 저 뒤에 보면 물을 건너는 모습도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까따몽한 마을로 가는 모습인데 저렇게 손에 지팡이를 짚고 선교사님을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편도 2시간 거리랍니다. 2시간 걸어가서 사역하고 2시간 걸어서 내려오는 그런 길이었다라고 해요. 우리 중학생 아이들도 함께 했었는데 용맹하게 그 모든 선교를 잘 감당하고 왔다는 이야기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이게 그 찾아갔던 까따몽한 마을에서 예배하고 마을 잔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이요. 요거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필리핀 현지 선교사님께서 직접 찍으신 사진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모습이고, 저 뒤에 보면 삐딱하게 앉아있는 곽신영 목사의 모습도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이거 선교사님이 찍으셨는데, 이 사진을 곽신영 목사한테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선교사님께서 눈물을 보이셨답니다. 왜 눈물을 보이셨냐 하면, 요즘 이런 학생들이 어딨냐는 거죠. 해야 할 일 많고, 하고 싶은 일 많고 해야만 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할애해서 선교지를 찾아오다니 하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감격스러우셔서 사진을 찍고 삐딱하게 앉아있는 곽신영 목사님께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감격 속에 이제 눈물을 보이셨다 이런 이야기를 곽 목사님이 저에게 전해주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맨 왼쪽에 계신 분이 필리핀 저희 협력 선교사로 계시는 고 선교사님이시고요. 중간에 보면 필리핀 현지 여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분 우리 선교대원으로 함께 하신 우리 여성도님들이신데 현지에서 극 걸그룹을 결성하셨다 그래요. 이름하여 Five Girls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어떤 걸그룹인가 봤더니 저 가운데 있는 대학생이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5만 원이면 대학생으로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이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저 다섯 분의 우리 선교대원 성도님들께서 만 원씩 후원하자.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을 묶어서 저 필리핀 여성 우리 대학생을 섬기기로 후원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현지에서 급 결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섬김들, 이런 만남들을 통해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그다음 사진이요. 예, 선교대원들 이동하는 모습인데 저렇게 좁은 차 안에서 저렇게 이렇게 참 불편한 가운데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사진 제목이 무릎과 무릎을 마주하고 그런 사진입니다. 저렇게 좁은데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열악한데 선교대원들의 표정이 참 밝습니다. 그렇죠? 참 행복하게 기쁘게 의미 있게 그 모든 선교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여기 이번에 이제 선교에 함께 동참한 한 우리 성도님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또 순장으로도 섬기고 계신데 아빠, 엄마, 아들, 딸이 함께, 딸아들이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선교에 참여했다고 해요. 사진 제목을 가족 여행보다 가족 선교, 그렇게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만이 아니라 또 엄마와 아들이, 또 엄마와 딸이 또 몇몇 가정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가족 단위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동참하는 선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꿈꾸기도 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이 부모님과 함께한 선교의 경험이니 얼마나 또 오랫동안 남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한 장 남겨봤고요.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베이스캠프라고 할 수 있는 파동술 마을의 선교 마지막 날입니다. 선교대원들은 현지에 우리 성도들과 아이들을 또 현지의 성도들과 또 아이들은 우리 선교대원들을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기도와 또 사랑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 예, 참 멋지죠? 저렇게 푸르른, 이렇게 논밭에서, 저렇게 밭에서 밭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저는 초원에서 그 뒤에 멋진 하늘과 구름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선교대원들이 한컷 사진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만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저 사진 안에 담겨있는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기 보면 우리 선교대원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다 담겨있는데 다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 그래서 저마다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심지어 연령도 다르잖아요. 어린 중학생들까지 있었는데 저마다 자기 몫을 하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또 꺼내놓습니다. 또 이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자, 마지막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게 현지에서 한 장 찍었던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필리핀 선교를 감당하고 돌아와서 지금 교회에서 매주 금요기도회를 나오고 있대요. 금요기도회에서 함께 그 전에 만나서 교제하고 금요기도회 함께 참여하면서 의논을 하고 있대요. 어떤 의논을 하고 있나 봤더니 내년 선교 어떻게 할까? 내년에 또 선교를 어떻게 가서 또 어떤 걸 감당할까? 선교 후기에 어떤 그런 스토리가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자,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단 한 번의 신앙적인 경험이 인생을 바꿉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온 신앙적 경험이 인생을 뒤흔들어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뭐 그게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게 또 규모에 맞게 저희가 준비해 가야 되는데 우리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물론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꿈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경험을 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정말 삶 속 깊숙이 삶의 하나의 어떤 기둥으로서 아로새겨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큰 기대를 갖지 않고 참여했던 중3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제 삶의 마음속에 묶여있던 여러 사슬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되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까지 되게 된 거죠.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귀한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그런 은혜의 자리에 또 많이 동참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도 또 해외 선교, 또 국내 선교, 또 다양한 관내에 또 이웃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아름빛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개발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마음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겨울에는 해외 선교고 여름에는 이제 국내 선교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우리 김성찬 전사님 지금 캄보디아에 가 계신데 올 여름 선교와 관련돼서 얘기를 나눴어요. 김성찬 전사님 이제 고등부하고 청년일부 청년들을 함께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여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교를 좀 국내 선교를 좀 특별한 데 가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기도하시다가 마음을 표하시는데 이게 뭐냐 그럼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제주도로 가겠다는 겁니다. 제주도 좋죠. 비행기를 타니까. 근데 그럼 언제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값이 가장 비싼 7월 말과 8월 초에 가겠대요. 그래서 왜 그때를 정했냐 생각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학원이 방학을 해야 그래도 고등학생 우리 친구들이 참여하기가 좀 용이할 것 같아서 이제 그때를 생각하고 있다. 그럼 비행기 값이 좀 비싼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기도해야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귀한 청년들이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신앙의 추억을 우리 아름빛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저들이 마음속에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교회 공동체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정말로 진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일에 또 마음을 모으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시편 71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게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다윗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자, 그 다음 절은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헷갈릴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그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전내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제가 늙어서 제 머리가 희끗희끗 백발이 되더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명이죠? 내가 주님의 힘을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모든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연령 제한이 없고 심지어 여기 믿음의 선배님들께서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후대에 전하는 것,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품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고 선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손붙잡고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흔히 뭐 전도사라는 말도 쓰고 선교사라는 말도 쓰는데요. 사실 그게 어떤 전문적인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전도사로 선교사로 삼으세요. 여러분이 아멘하지 않으셔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 꼭 목회자라고 혹은 교회 중직자라고 거기에 해당되고 해당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메뚜기 재앙,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온 것이 1절과 2절, 오늘 본문 메뚜기 재앙의 첫 대목 때문인데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열 가지 재앙을 쭉 살펴보면 때때로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어떤 대목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같은 이야기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딱딱하게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노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딱딱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 뜻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바로는 저절로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가 없고 딱딱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대적했다는 거죠. 왜 그랬나? 빨간 줄에 보시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아직 좀 나타내 보일 열 가지 재앙,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표징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내가 어루만지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을 여전히 완강한 채 내버려뒀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자, 2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게 내가 시작.
내게 내가 이곳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길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잠깐 띄워주시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여호와가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재앙들을 펼치십니다. 근데 또 하나의 측면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네 개라는 것은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너의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또 나타내시고 또 나타내심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들까지도 내가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열 가지 재앙을 지금 펼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그것과 관련된 스토리들을 통해서 우리 이 일을 경험하고 있는 모세 당대의 부모 세대, 기성 세대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잊지 말고 이 모든 이야기와 스토리를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줘라. 자녀들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줘라. 하나님이 그것을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세요. 출애굽기 13장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에 보면 유월절과 함께 연하여 있는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들로 하여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발효하지 않은 무교병이라는 빵을 먹고 출발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절기로 만들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든요. 그 대목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레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이레 날에는 주님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이레 동안 당신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당신들 영토 안에서 누룩을 넣은 빵이나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무교절에 대한 절기를 이렇게 명령하신 후에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그날에 당신들은 당신들
제가 좀 짓궂게도 가로에 귀한 가로 안에 대상을 넣어놨습니다. 그날에 그 무교절을 지킬 때 당신들은 당신들의 누구에게? 아들, 딸들에게 이 예식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죠.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를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이 예식은 내가,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야 하고 누구에게? 아들, 딸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를 만드신 이유가 아들, 딸에게 그 모든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절기에서 어떤 거행하는 어떤 그런 의미 있는 행동들에 담겨 있는 그 뜻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자, 어떻게 알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에게 중요하다는 거야. 잊어버리지 마. 네가 눈으로 본 모든 일들 잊어버리지 마.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놀랍게도 너는 그 모든 일들을 잊지 말고 너의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그것을 알도록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패턴으로 계속 이야기를 반복하십니다. 신명기 6장에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묻거든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아들이 묻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열 가지 재앙과 홍해바다가 건너지는 그 모든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자,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다.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앞으로 한 번만 넘겨주실까요? 자, 여기 앞으로 한번 넘겨주시면 여기 보면 이는 우리가 여기에 등장하는 우리에는 누구와 해당되냐 하면 엄마와 아빠와 자녀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녀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우리 부모와 너희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주셨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부모가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 25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함께 살아가던 그 모든 기성세대들이 부모세대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줄 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절기도 주시고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것을 일러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저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해줄 이야기, 들려줄 이야기, 전해줄 이야기가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보다듬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길을 내시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으로 우리의 인생, 부모의 인생에 개입해 주셨는지 전하여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존재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기를 바라죠. 이 시간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이 1번이실 거예요. 때때로는 지금 교회를 잠깐 떠나 있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와 또 목회자와 또 사람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자녀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먼저 튼튼히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 믿음이 이렇게 유효한 것이구나. 그 믿음이 이렇게 우리 어머니의, 우리 아버지의 삶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구나. 정말로 예수로 충만한 삶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제가 말로는 이렇게 설교하고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 자녀들이 훗날이 되었을 때, 장성했을 때 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정말로 그러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빼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 우리의 아들들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 좀 더 우리 아름빛 교회가 우리 부모들의 성장을 위해서, 부모님들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매해, 제가 생각하기로는 매해 이렇게 새 학기가 시작될 즈음 이렇게 전교회가 함께하는 학부모 기도회, 이름은 바뀔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다음 주 주일에 이런 시간을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이번 토요일에 이제 그 세미나 때 오시면 오전 11시에 시작하는데요. 로비에서 책을 팔 거예요. 책을 팔 건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견지하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지를 좀 안내하고 도전하는 또 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책들을 팔려고 합니다. 요즘 보면 서점에서 한 10% 정도 할인해 주잖아요. 정가에서 교보문고 이런 데 보면 그렇게 할인해서 살 수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재정을 좀 더 투여해서 반값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하시는 거죠? 예, 왜 이유는 하나예요. 이걸 꼭 사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근육도 점점 소멸, 이게 약화되듯이 부모의 신앙도 점점 더 약해져요.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길러내는 부모로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지혜와 지식을 얻어가야 돼요. 성장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약간 재정을 더 투여해서 그렇게 가격을 책정해놨으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사셔서 읽으시고 함께 도전 받으시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그래 반값이면 그걸 사가지고 제 값에 당근에서 팔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수 있는데 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근데 그만큼 그 책들을 잘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서 교회가 그렇게 지금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대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많이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분 안에 끝내드립니다. 메뚜기 재앙 이야기 어떻게 제가 기가 막히게 맞춰드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3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시는 거죠. 바로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그렇게 떳떳할래. 너 언제까지 내 앞에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있을래.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겸손하지 않겠느냐. 그 뜻이에요.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 이야기를 전해라는 겁니다. 자, 4절은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를 내 경대로 들어가게 하리.
그 다음,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될 거다.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자, 메뚜기 재앙 앞에가 우박 재앙이에요. 7, 8, 90이 그래서 우매 흑장 그렇게 됩니다.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흑암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 7, 8, 90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박 재앙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많은 고통이 임했는데 남아있는 것들은 이제 메뚜기가 싹 쓸어간다는 거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그 다음 절 여러분 시작.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툭 던지고 모세와 아론이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십시오. 안 그러면 이런 메뚜기 재앙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뭐가 얼마나 심하길래 땅을 다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는지, 물론 약간의 뭐 과장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 어릴 때는 사실 저 어릴 때 이제 한강 근처에 살았거든요. 옛날엔 고수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나가면 아버지가 가끔 메뚜기 잡아서 그거 먹기도 했습니다. 저만 먹은 거 아니죠? 이상한 거 아니죠? 예전에 그래서 메뚜기가 제 기억에 요 손가락 한 두 마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검지 손가락. 그런데 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한국에는 그런 일이 흔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전 세계 보면 가끔씩 메뚜기 재앙이 임했다는 글로벌 소식을 들으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때 불어닥치는 메뚜기 재앙의 그 메뚜기의 크기가 8cm에서 12cm 된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고온 속에서 참새만한 메뚜기 떼가 러시아 남부를 습격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바람에 비상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김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벌판 위를 뒤덮은 채 날아다니는 건 메뚜기 떼입니다. 몸길이 8cm에 메뚜기가 앉았던 자리는 옥수수와 줄기가 송두리 채 사라졌습니다. 농부들은 드넓은 밭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을 정도라며 울상을 짓습니다. 농작물 피해 면적은 여의도의 2.5배. 러시아 농업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딱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수백만 마리가 한 지역을 휩쓴 뒤 빠른 속도로 이동해 따라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Kalmykia, Astrakhan, Volgograd, Dagestan, there is no more food left for locusts there. So they have flown to a new source of food. They have wingspans of nearly 12 centimeters, like small sparrows.
이상고온으로 공중에서 뿌린 초강력 살충제 효과가 떨어지면서 메뚜기 떼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러시아 국영TV는 30년 만에 나타난 메뚜기 떼와 최근 홍수가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네. 지구촌에서도 가끔씩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이 관측이 되는데요. 아마도 이때 이집트 땅에 임했던 재앙은 훨씬 더 컸겠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난 재앙이니까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겠습니다. 7절인데요. 바로의 신하들이, 여기 놀랍게도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태세를 전환합니다. 아, 이제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바로에게 고언을 해요. 보겠습니다.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모세가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 뜻이에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한 겁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애굽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모세와 시작.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자, 누구누구 데리고 갈 거냐.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가족들 전체와 양과 소, 재산까지 다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절기를 지킨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애굽을 빠져나가겠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까지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개역개정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가져왔는데 공동 번역 성경인데요. 여기 야훼는 여호와를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자 시작. 예, 그게 소위 멍멍이 수작이라는 거예요. 예, 바로가 그렇게 역정을 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절기를 지키는 것, 제사를 드리는 건요, 남성들만 참여하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가 아이들과 아이들, 그 다음에 아내들까지, 여성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고, 양과 소까지 데리고 나가겠다니, 이거는 이집트를 탈출하려는 속셈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또 역정을 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어림도 없다. 장정들이 나가서 여호와를 예배하여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바라던 것이 그것 아니냐? 하고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쫓겨났다. 협상이 결렬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가 어떻게 또 이어지는지 볼게요. 13절.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니라. 어마어마한 재앙이 됐다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그럴 정도로 극심했다는 거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메뚜기 재앙을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못 버텨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네,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바로의 마음도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 다음 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죽음과 같은 이 재앙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모세가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자 어디에 몰아넣으셨다 그러죠? 홍해 바다에 메뚜기를 다 수장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복선입니다. 복선이 어떤 복선이냐면 나중에 홍해바다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군사가 따라오죠.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넙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대가 홍해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다시 홍해바다가 덮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어떤 그 마지막의 마지막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홍해바다 사건을 이렇게 염두에 둔 표현이죠.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자,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셔서 바로의 마음이 다시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납니다. 한 대목만 더 살펴볼 텐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뚜기 재앙의 피해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네, 안 봤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오죠? 그게 은근한 어조로 시편 105편에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한 뭐 열 가지 재앙 이런 이야기들이 군데군데 시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105편 한번 띄워 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집트 사람과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절 여러분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열 가지 재앙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을 함의 땅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자, 31절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 때가 오매 그들의 온통에
자, 파리 재앙, 이 재앙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그 다음 34절에 가면 메뚜기 재앙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 다음 보시면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땅에 있는 채소는 먹었어. 그들의 땅에 있는 열매는 먹었단다. 그런데 고센 땅은 하나님이 돌봐주셨다. 고센 땅은 피해를 받지 않게 하셨다. 어디서 할 수 있냐? 그 다음 절에 또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36절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에 이집트 땅에 모든 장자를 치셨대요. 열 번째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37절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황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들어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할렐루야. 네, 그의 지파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땅을 지키시고 그 민족을 지키시고 그 백성을 친히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주셔서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비틀거리는 자가 없이 이집트 땅을 빠져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설교의 초반부에 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셨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참신이시다. 이런 고백을 믿음의 사람들이 쏟아내고 그것을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서 모세의 여정이 모두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착했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기록인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제 여호수아까지 죽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주목할 만한 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잘 섬길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나타내셨어. 하나님은 이런 기가 막힌 방식으로 우리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주셨단다. 하나님이 이런 재앙도 내리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던 고센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간증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부모세대, 그런 기성세대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여호와를 잘 섬기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뒤따르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들이 듣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만나고 피난처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우리를 통해 그들이 듣게 될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함께 그 자녀들과 함께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과 우리 자녀 사이에서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 모든 이 시간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기 부모가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녀의 사이에 서 있는 존재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답고 탁월한 분인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증언할 책임과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 꿈을 꾸면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일상 속에 누군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보냄받으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위치시키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덕스럽고 아름답게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자녀들 후손들과 함께 여호와를 잘 섬기며 살아갔다라는 성경의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아름빛교회에 속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기성세대들,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신앙의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각 가정에 각 성도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셔 우리 함께 하나님 믿고 잘 살아가도록 하자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땅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영혼들을 통하여서 캄보디아 현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캄보디아 선교지를 통해 우리 선교대원들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명에 있다 우리의 일상을 또한 힘있게 아름답게 건실하게 살아내는 하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백지윤 성도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풍파와 같은 그런 삶의 난제에 마주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부디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우리를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로운 간증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 흘러흘러가는 우리 아름빛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고 위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환난
주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올 한해 펼쳐질 모든 여정을 통해 여호와가 참으로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시면서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후대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는 성도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특권을,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자녀 사이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특권을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여서 이 모든 난관들을 싸워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아름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캄보디아 선교를 비롯한 여러 우리 선교활동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주신 많은 우리 자녀들, 청년들을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하나님의 장병들로서 길러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는 역사,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역사 우리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면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꼽아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간증들이 생겨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함께 성장해가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로 충만한 가정과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름빛 귀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로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땅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대원들 주님께서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 하나님의 청년들, 장병들로 서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해야 할 말이 있는, 전해야 할 말이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이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치열한 삶의 현장 위에, 가정 위에, 귀한 자녀들, 청년들 위에, 귀한 선교대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